채워야 될 것 같고 너무나 좋은 예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주세요.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함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라고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찬양하고 하나님 마음을 열어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샬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12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지금 할로데이인데 와서 계신 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그 은혜가 있기를,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뭔가 좀 딱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11편도 보면 시편 11편도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12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처럼 예배자의 삶을 사는 성도라면 어떤 행복이 있는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도에게 임할 축복이 바로 무엇이냐면 2절로 말씀하십니다. 후손이 잘 되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이 은혜를 입은 사람 또 이렇게 할렐루야 라는 이 정말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고 이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이런 분들이 축복을 안 받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이 문장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딱 정격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먼저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정격인 걸 알았으면 경외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계명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미노세 이 거룩한 두려움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그 갈망하는 그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너무나 좋아서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주님 통치하신 그 속에 내가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좋아서 구원 무엇으로도 나를 규정할 수 없고 어떤 이 일반적인 삶에서도 나를 가둬둘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과 권능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영적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자세가 바로 여러분 행복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이런 기쁨이 있다면 영적인 안목에 자꾸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지금의 일상생활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감수하는 신기할 만큼의 긍정적인 면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심을 갖고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진짜 한번 사랑해 보신 분들 다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 싱글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싱글도 없죠. 예, 여러분들 다 누군가를 지금 사랑해서 지금 만났습니다. 진짜로 사랑할 때 어떻든가요? 그 사람의 말을요, 그냥 어떤 말이라도 다 들어줍니다. 그렇죠? 지금은 잘 안 들어주잖아요. 몇 년 살다 보니까. 근데 그때는 별말도 다 들어줘요. 오밤중을 새서라도 다 들어줘요. 막 전화한다고 보고 싶어 그러면 달려가잖아요. 그 사람의 뜻이라면 남자분들 특별히 내 몸을 다 주어도 불살라도 아깝지 않잖아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이 기회를 나에게 준 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정말 온몸을 다 불살라 앉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했죠. 그렇지 않아서 결혼했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품까지도 닮고 싶습니다. 어쩌면 좀 더 알아서 내가 좀 더 내 거하고 맞춰서 이심동체가 되고 싶어 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헤어지기도 쉽지 않고 일심동체가 되고 싶어서 지금 하나 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과 이 명령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듣는 이 말씀을 잘 따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속마음과 겉행실이 일치하게 되어서 밖으로 튀어나오게 됐습니다. 이 행동들이.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운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계명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흔들림 없는 올바른 신앙 태도를 가지고 책임 있게 그때그때마다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디테일하게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만 알아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생각은 맞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2절을 보시면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아예 답을 주셨습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어도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마음속에 기뻐한 거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다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해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 말아야 될 것 절제할 일도 많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절제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유혹들이 있을 때마다 흔들리기 쉬운 것들 그 유혹들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정직하게 살아가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다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아도 할 말도 다 못하고 살 때도 너무나 많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주님의 사람답게 자녀답게 끝까지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힘을 내어서 정직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주 안에 산다는 것 정말 내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굳건하게 서서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이 두 가지를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분명히 후대에 강성한 복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분명히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은 단순히 재물을 많이 얻는 것, 재물을 많음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축복받아서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족함을 잘 배워서 누릴 줄 아는 성숙한 영적 부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아니하며 나눌 줄도 알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누릴 줄 아는 영육의 부자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과 후손들에게 영구히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빈궁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빈궁한 자라 하면 우리는 꼭 물질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좋은 면보다 누군가가 조금 좋지 않은 부분들 여러분 많이 발견할 거예요. 이게 다 빈궁한 것입니다. 공의 물질만 가지고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사랑하라.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도 또 계명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또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보여주시고 끝나버린 것만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그 문을 활짝 부활로 말미암아서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나만 내어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나만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누군가가 뾰루퉁한 사람이 있다면 좀 문을 열어서 베푸는 그 마음만 있다면 성령님이 그때부터 일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 비밀을 아니 어떻게 정의로 안 행하겠어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정의로 행하리로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give and take을 좋아하지 남을 위해서 끊임없이 베풀기는 참으로 봉사한다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만한 말 하나도 제대로 우리는 삭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행복의 비밀을 가진 성도님들은 행하고 누리는 축복의 길을 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91년도에 그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와 사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갈릴리 호수에서 저희들이 점심을 먹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거기에 코스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갈릴리 나오는 그 배. 여러분들이 또 성경에도 나왔기 때문에 한 마리씩 한 사람한테 주고 그걸 뜯어먹으면서 이제 밥을 먹는 시간이 있죠. 자, 갈릴리 바다에는 정말 지금도 고기가 많이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해 바다를 또 저희들도 다 갑니다. 그때 보면은 사해 바다는 갯벌밖에 없기 때문에 머리서부터 다 발라요. 몸에 좋다고. 근데 정말 씻고 나면 막 반질반질 하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는 아무 생물이 없습니다. 염분이 얼마나 많은지 저같이 수영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서 가만히 있어도 둥둥둥둥 이렇게 떠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부러 그 종이 같은 거 갖고 딱 누워갖고 이렇게 햇빛을 가리고 계신 분도 있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딱 바다에서 나오면 햇빛이 강하니까 이런데 묻어있던, 머리에 묻어있던 물, 몸에 묻어있던 그 물들이요. 소금기로 하얗게 방울방울 이렇게 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막 끄칠끄칠한 소금들이 막 있어요.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면 제가 진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개 이렇게 큰 호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점이 많을까요? 한 곳에서는 갯벌밖에 없는 죽은 바다입니다. 한 곳에서는 생물이 나서 사람들이 기뻐하며 옛날에 성경에는 메모리를 생각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자, 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북쪽 그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이 물이 내려오면 이 물이 갈릴리 이 호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물을 그 요단강 해류로 이렇게 하류로 내어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이 깨끗할 수밖에 없고 살아있는 생물을 낳는 것이지요. 반면에 사회는 그 물을 받기만 하지 다른 곳으로 흘러보낼 줄 몰라서 연분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흘러들어온 생물마저도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남을 위해서 베풀지 모르는 그 옹졸한 삶을 산다면은 사회 바다나 다를 것이 없어요. 내 속에서 갇혀서 사는 인생,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항상 피해의식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축복해 주실 그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남을 위해 베풀고 구워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베푼 만큼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후손들에게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이 신실한 주심을 주님을 깨달으셨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나눠주고 더 많이 베풀어 주어서 날이 갈수록 더욱 흥황하는 하늘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환난이 작든 크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2절에서 보십시오. 강성하다 하는 이라 했잖아요. 강성. 가바하르. 이기다 강력하다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이기다 강력하다는 뜻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에 들어가서 보면 이 단어는 사회 계급층을 뜻하는 것이에요. 사회 계급층입니다. 우리의 지금 신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가지고 들으셔야 합니다. 즉 왕을 위해서 무장할 특권을 가진 귀족들을 가리키는 이 단어로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강성하느니라 라는 말은 지금 우리는 왜 담대하게 살아야 될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이기다는 뜻보다는 부여와 재물이 그 입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권능의 자녀가 성령의 능력의 힘을 입어서 내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이요.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단순히 의인이라고 부르신데 그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을 보시면 6절을 보십시오. 의인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강성하다는 의미는 그 의인, 나의 백성, 나를 경외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영영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는 이 사실,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잠시도 잊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을 갖고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정말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빨리 흘러가는 이 세대, 정말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흔들어 제끼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답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훈련받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능선을 넘었고 넘어야 하는 것이 인생이란 것을 여기에서 모르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인생이라는 이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이에요. 뭐 성숙해서 입학합니까? 태어나는 그때부터 어쩌면 인생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우리는 입학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인생을 30대, 40대, 50대, 60대로 산다면 이제는 후반전을 뛰어날 나이입니다. 입학할 때 여러분, 입학하고 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거쳐야 할 과정 많습니다. 예상치 않은 고난, 반갑지 않은 고난, 손님처럼 불쑥불쑥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때 필요한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주님의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살아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실히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하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마음이 꿀떡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를 열심히 항상 숙제하고요. 예습하고 복습하는 이 학생들은 보면 시험 때가 와도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혹시라도 소망하고 기대하는 떨림? 그거는 내가 몇 등 할까 할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5등 정도는 하겠지? 2등 하겠지? 이런 정도로 준비하고 나타나죠.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떨림? 떨림이 틀립니다. 그런데 게을리 했던, 벼락 공부했던 사람들 보세요. 우리 여기 전부 다 한 번쯤은 경험 있을 거예요. 저도 벼락 공부 많이 했어요. 잠 안 오는 약 먹고. 위축되고 불안해지면서 아직 그런 경험들 모두 있지 않겠어요? 없으십니까? 저만 저기 공부 안 하고 여러분은 전부 다 봄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의 시련과 환란이 닥칠 때에 불안과 초조를 이기는 무기는 여러분이 주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말씀 안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후대까지 이어지는 이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신다면 어떤 환경과 환란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균형 잡힌 영육이 되도록 분명히 훈련받는 삶을 살아가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본문에서만의 기록을 보셔도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만 보아도요, 막 살아야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2절부터 6절까지만 보셔도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 정말 내 자식이 나를 닮아가지 아니하고, 아니면 나를 좀 닮아서 저 게을러온 자식이 더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부와 재물과 집안이 축복이 있다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으니 정말 영육이 풍성한 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찬송이 날마다 퍼질 수밖에 없지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의 성도들은 어려움에 환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저앉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베푸신 이 은혜 나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이 은혜를 내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모범적인 삶을 더 살도록 힘쓰는 삶이에요. 그리하여서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보고 지금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정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흑암 중에 있다면요, 어려움에 있다면 주로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주님을 부르짖고 더 정숙하게 덜 질서 있게 삽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은혜를 안 받겠습니까? 당연하게 저감 있는 예수 나도 좀 믿어봐야지. 왜냐하면 누구나 이 인생의 고난을 학교에서는요 고난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때 여러분 때문에 그 주님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부와 재물, 후손이 강성한 복은 나의 인간적인 그렇게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행실로서 평강을 영구히 누릴 수 있어야 함을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자신의 삶을 자세히, 삶의 자세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중요하고 엄중해야 하는지 여러분 느껴지실 거예요. 느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난다면 곧바로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실 것입니다. 주 밖에서의 삶은 연약한 내가 멸망으로 가는 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것입니다. 영으로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그리하셔서 주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여러분의 가치를 충분히 부여하십시오. 그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의 삶의 기준과 목표가, 그리고 여러분의 기준과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미국 공휴일이죠. 레이버데이.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서 자리가 퉁퉁 비어있잖아요. 떠나서 지금 물론 각자 시간이 없어서 거기서 가서도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내가 주의를 지켜야겠다, 어떠한 지금 문제가 있고 힘이 들었고 참 내가 어렵지만 결단하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그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후손들을, 여러분의 후손을 강성케 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환경 속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그 영육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이 약속의 비밀을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듣지 않는 자와 듣는 자는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려요.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복이 있으리로다를 위해서 매 순간 우리 각자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써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시더라도 첫째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빈궁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며 살아가십시다. 좀 마음이 넓어지십시다. 세 번째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지금 무엇인가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심하여 함께 항상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 번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 한 번의 인생 속에 지금 후반전에 서 있는 지금입니다. 후반전입니다. 후반전. 마무리를 잘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후대에 다 이 영영한 복이 영원히 있을 줄 믿습니다. 분초마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면서 후대가 복을 받는 삶, 또한 이 땅을 뒤집어엎는 삶,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보고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후손이 잘 되는 복을 영영히 있으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그 주역인 줄 믿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밖에 사는 삶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영영히 주의 복이 있는 그 축복 있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여 주시옵소서. 분초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셔서 우리 성도들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앞서 행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을 잡고 끝까지 나아가 하늘 복으로 흔들어 눌러 넘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2절 드림으로 헌금 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